네, 오늘 말씀 어제 앞부분이죠. 앞부분에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20절까지 내용을 보게 되면 죄를 지은 형제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하는 말씀이 나왔죠. 그래서 형제가 한 명이 죄를 지으면 함부로 폭로한다든지 또 아니면 그냥 아는 사람이니까 형제니까 덮어둔다든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죄는 마치 전염병과 같죠. 그죠? 우리 옛날에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된 사람들 2주간 격리시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것처럼 전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처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한 명이 죄를 지었으면 한 사람이 가서 권하라 그랬죠. 권하는데 두 가지입니다. 회개하면 용서해 줍니다. 회개하면 용서해 주고, 회개하지 않으면,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면 두세 사람이 가서, 다시 또 권하고, 또 거기서 회개하면 용서해 줍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으면 교회가 가서 얘기하고, 교회가 가서 얘기해서, 교회 대표가 가서 얘기해서 회개하면 용서해 주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질의를 하라 그랬습니다. 출교시켜라. 이방인처럼 여겨라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회개하면 무조건 용서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면. 근데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회개해놓고 용서받았는데 또 죄를 짓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자, 누가 여러분에 대해서 누가 여러분을 한 대 뺨을 때렸다. 그럼 어떻게 뺨을 때리냐? 그러면 아이고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다시는 안 그러겠다. 그러면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돌아서 또 때리는 거예요. 그럼 또 아이고 어떻게 왜 또 때리냐? 그러면 아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해서는 안 될 짓을 했다. 용서해달라. 그러면 어떻게 또 용서해야 되는 거죠? 상대방이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몇 번까지 뺨 맞을 거예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상대방이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라 그러시니까 그럼 베드로는 고민이 되는 거예요. 어머,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되지? 여러분 몇 번까지 용서할 수 있겠어요? 한국 사람들은 몇 번? 예, 삼세판이니까 세 번. 베드로가 자, 한국 사람들은 삼세판이라 세 번 용서하는데 우리는 인심 써가지고 일곱 번까지 해야 되겠다. 일곱 번은 완전수죠. 그러니까 예수님, 저희는 일곱 번까지 용서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일곱 번도 대단한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한번 상대방을 때려놓고 회개해놓고 또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사람이 바뀌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진정한 회개라고 볼 수가 없죠. 그러나 그 사람이 진정한 회개인지 아닌지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입술로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면 우리는 분명히 용서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또 죄짓고 회개하고 또 죄짓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되냐 그러면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일곱 번까지 해야 됩니까? 베드로는 인심 많이 쓴 거예요. 그죠? 베드로는 성격 좋은 겁니다. 여러분. 안 그러세요? 여러분 제가 이러면 때려볼까요? 몇 번이나 용서하는지. 목사님이고 뭐고 그냥 막 경찰에 고발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일곱 번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니 2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일곱 번뿐 아니라 일곱 번을 일흔 번까지라도 해라. 일곱 번을 일흔 번. 이게 몇 번이죠? 77, 49, 490번까지 용서해라. 예. 그 얘기는 딱 490번까지 용서하고 491번째는 용서 못한다. 그런 게 아니죠. 그죠? 그냥 계속 용서해야 된다. 상대방이 회개하기만 하면 혼자 찾아갔을 때나 두세 사람이 찾아갔을 때나 교회 대표가 찾아갔을 때나 회개하기만 하면 무조건 용서해라. 물론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치리합니다. 치리. 그죠? 예.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회개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용서해라. 그 일이 반복되더라도 490번이 아니라 계속 용서해야 된다. 그런 말씀. 용서의 중요성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억울하잖아요. 여러분 안 억울하세요? 누군가가 여러분들한테 돈을 빌려가가지고 안 갚았다. 그리고 아유 미안하다 그러고 용서해달라 그러고 또 빌려간단 말이죠. 또 빌려가고 또 안 갚았다. 그럼 몇 번 빌려줄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말씀대로 490번 이상 계속 또 빌려주고 용서하고 또 빌려 용서하면 언제까지 참을 거예요? 힘들겠죠, 그죠? 힘들겠죠.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왜 이렇게 저 사람 회개하는 게 가짜 같은데, 회개한다는 게 순 거짓말 같은데, 언제까지 용서해야 되느냐? 우리는 이제 고민이 됩니다. 그럼 왜 우리가 예수님 말씀처럼 490번이 아니라 계속 용서해 주느냐? 우리 너무 억울하다는 거죠. 억울하다. 이제 그런 심정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이제 1만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세요. 자, 23절.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예. 1만 달란트는 얼마냐 하면요, 우리가 하루 일해가지고 하루 받는 품삯, 하루 노동하고 받은 품삯을 한 데나리온이라 그래요. 한 데나리온. 그 오늘날 시험을 말하면 일당이 어느 정도 됩니까? 한 5만원에서 10만원 됩니까? 일당? 10만원 잡을까요? 계산하기 쉽게 10만원 잡읍시다. 그러면 10만원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한 데나리온. 혹은 한 드라크마라고 합니다. 한 데나리온이 이제 한 하루 품삯이고, 사람이 16만 년 동안, 16년이 아니고 매일 일하되 16만 년 동안 일해서 받는 임금이 1만 달란트예요. 계산이 되세요? 상상이 되세요? 예. 하루 일당이 10만 원이라면 10일이면 100만 원. 100일이면 1000만 원이 그죠? 100일이면 1000만 원이죠. 맞죠? 100 데나리온 1000만 원이에요. 근데 16만 년 동안 여러분 몇 년 살 수 있어요? 100년 사세요? 100년이 아니라 16만 년 동안 매일 일해서 받는 임금이 1만 달란트인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일해도 갚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자자손손 대대로 16만 년 동안 일해서 다 갚는 게 1만 달란트예요. 그러니까 1만 달란트는 엄청나게 큰 돈이에요. 그죠? 16만 년 동안 일해야 되니까. 이 사람이 1만 달란트를 빚진 거예요. 그러니까 16만 년 동안 매일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인 거예요.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아내도 팔고 자식도 팔고 팔아봤자 얼마 되겠어요?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인에게 사정을 합니다. 제가 아무리 해도 이거 못 갚겠다고. 제 아내와 자식까지, 저까지 다 종으로 팔아도 못 갚겠다고. 그러니까 주인이 불쌍히 여기죠. 불쌍히 여겨서 탕감을 해줍니다. 27절,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탕감했다는 말은 빚을 다 지어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얼마나 좋았겠어요. 16만 년 동안 일해야 갚을 수 있는 돈을 다 탕감받았으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룰루랄라 하면서 가는데, 가다 보니까 자기 동료 한 명을 만나요. 동료 만나니 사람은 자기한테 100 데나리온을 빚졌답니다. 28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 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자,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라 그랬죠? 100 데나리온은 그러면 100일 동안 일한 품삯이에요. 한 3개월 정도. 그럼 얼마냐면 한 1000만 원쯤 되는 거예요. 1000만 원 빚진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목을 잡았다. 멱살을 잡았다. 그러니까 죽이려고 했다. 죽이려고. 너 왜 내한테 100 데나리온 1000만 원 안 갚느냐? 너 빨리 1000만 원 갚아라. 이렇게 하면서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예. 자, 30절,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었다. 자기한테 100 데나리온, 즉 1000만 원 갚지 않는다고 그 사람을 감옥에 가둬버린 거예요. 가둬버렸습니다. 자기는 얼마 빚졌죠? 1만 달란트 빚졌는데 탕감받았어요. 16만 년 일해야 감독인데. 그런데 자기한테는 겨우 100 데나리온, 1000만 원 빚진 거 갚지 않는다고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하다가 감옥에 가둬버렸다는 겁니다. 자, 31절.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린다. 주변 사람들이, 야, 저 사람 너무한다. 뭐 저러냐. 주변 사람들이 너무 딱하게 여겨가지고 다시 그 임금한테, 왕한테 알립니다. 알리자 임금이 다시 그 종을 불러요. 자, 33절.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는 내한테 10만 달란트, 1만 달란트, 16만 년 동안 일해야 갚을 수 있는 빚을 내가 다 탕감해 주었는데 네가 그런 은혜를 받았으면 너도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되지 않느냐. 내가 네가 갚을 수 없는 1만 달란트를 내가 탕감해 주었으면 내가 그렇게 너를 불쌍히 여겼으면 너도 너한테 잘못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게 마땅하지 않느냐. 너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구나. 너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구나. 너는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줄 모르는 사람이구나 하면서 그 사람을 감옥에 가둬버렸다. 이제 이 사람은 16만 년 동안 일해도 빚을 못 갚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5절 예수님 말씀의 결론입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죄를 용서받습니까? 우리는 회개하고 예수님께서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모든 형벌을 받으셨다. 예수님이 내가 받아야 할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셨다라고 믿으면, 그죠? 내가 죄를 인정하고 예수님께서 내 대신 죽으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면 우리 죄를 용서받지요. 그죠? 막 그렇습니까? 여러분 용서받았습니까? 예. 그런데 여러분들이 진짜 그렇게 믿는지 안 믿는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진짜 회개하고 예수님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는지 안 믿는지 뭘 보고 알 수 있겠어요? 눈이 빨개면? 이마에 표시가 있으면? 말로는 뭘 못해요, 말로는. 말로는 하는데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를 어떻게 알겠어요? 말이면 뭘 못하겠어요? 나 예수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말은 누가 못해요. 근데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오늘 말씀에 각각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면, 내게 죄를 지은 사람을 내가 용서해 주면 내가 진짜 믿는 거라 그 말입니다. 자, 내가 1만 달란트를 빚졌어요. 1만 달란트를 탕감 받았습니다. 너무 고맙겠죠, 그죠? 정말 내가 고마워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한테 100일 동안 일한 임금 밀린 사람, 그죠?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내가 탕감해 줘야 돼. 그래야 내가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죠?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내가 만약에 내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용서해 주지 않는다면 나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똑같은 원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정말 용서해 줬다, 용서받았다고 믿는다면 너희들도 다른 사람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줘야 된다. 하나님 보실 때 우리 입술의 고백까지는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줄 때, 아, 너는 진짜 용서를 믿는 사람이구나. 내가 너를 용서해달라고 믿는구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우리가 용서해 주지 않는다면 하나님 보실 때, 아, 너는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용서했다는 것을 믿지 않는구나. 네가 했던 믿음의 고백은 입술만의 고백이고 진짜 안 믿구나 라고 생각하셔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죄를 물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받지 못한다는 말씀이죠. 자,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다는 것을 믿는다면 뭘 보고 알 수 있다고요? 예? 우리에게 죄를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줄 때. 그죠? 나에게 죄를 지은 사람을 내가 용서해 줄 때, 하나님 보실 때, 아, 최영글 목사는 진짜 용서받았다는 것을 믿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받아들이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게 죄를 지은 사람을 내가 용서해 주지 않는다면, 아이고, 최영글 목사는 예수님이 용서했다고 믿는다고 하면서 진짜는 안 믿구나, 이렇게 하나님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죄사함을 믿는가, 안 믿는가는 우리에게 죄를 지은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는가 보면 알 수 있다 그 말이죠. 주기도문에도 그렇게 나왔어요. 주기도문에서도 보게 되면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그죠? 우리가 용서받으려면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줘야 돼요. 그죠? 왜요? 우리가 용서를 믿는다는 그 믿음의 증거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가만히 보시고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이 잘못했을 때 용서해 주지 않는 사람, 아, 저 사람은 용서받지 못한 사람이구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죠? 용서해야 돼. 용서. 그죠? 용서. 용서하는 일이 즉 회개하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가 줄 수 없어요. 회개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용서해야 된다. 여러분, 그 용서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용서함을 통해서 내가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확정하여야 됩니다. 그죠? 용서함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의 용서를 믿는다는 것을 믿음을 확정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참 용서는 어려운 일이에요. 그죠? 용서는 어렵고 힘든 일이죠. 너무 힘든 일이에요. 그러나 내가 지은 죄가 얼마나 엄청난가를 알고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를 알고 이런 나를 하나님이 용서하신 것, 이것이 최고의 기적이죠. 그죠? 이런 나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것이 최고의 기적이에요. 예. 그 기적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그 기적을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도 우리에게 죄를 지은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이냐? 용서하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이란 용서하는 사람이에요. 의외로 많은 성도님들이 용서하지 않아요. 용서하지 않아요. 저 인간은 내가 얼굴도 안 본다. 근데 저 인간하고는 내 말도 안 섞겠다. 예. 한번 마음이 상하면, 한번 틀어지면, 한번 기분 나쁘면 평생 마음을 닫고 대화하지 않을 사람이 있어요. 그럼 저는 어떻게 판단하겠어요? 아, 저분은 불신자구나. 저분은 불신자구나. 저 집사님은 불신자구나. 저 권사님은 불신자구나. 저 장로님은 불신자구나. 왜요? 용서하지 않으니까. 용서받지 못한 사람이니까. 그죠? 예. 그래서 말로만 예수 믿는다라고 하지 마시고 삶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증명해야 됩니다. 그렇게 용서하고 용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용서를 통해 믿음을 증명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엄청난 죄, 평생 지은 모든 죄, 흉악한 모든 죄, 남들이 알지 못하게 지은 모든 죄를 우리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저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다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는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용서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확증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수없이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죄를 짓는 추악한 자들인데 주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저희 죄를 씻어주시고 저희를 거룩하다 정결하다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은혜에 합당하게 저희도 용서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고 용서하고 용서함을 통해서 우리가 용서받은 자라는 것을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확증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것처럼 저희도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게 하시고 주님이 저희 모든 죄를 용서하신 것처럼 저희도 모든 죄를 용서하고 잊게 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삶을 통해 믿음을 증명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홍익의 모든 권속들은 용서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용서함을 통해서 용서받은 믿음을 확증하는 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오전 11시에 청춘대학을 개강하게 됩니다. 70세 이상 어르신들을 우리가 사랑과 정성으로 잘 모셔서 저분들을, 그런 분들을, 어르신들을 행복하게 드리고 또 지역사회 70세 이상들을 다 초청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또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오늘 꾸준 날씨지만은 많은 어르신들을 보내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 70세 이상 어르신들, 지역사회 70세 이상 어르신들을 보내주시옵소서. 그리고 섬기는 모든 교사들, 청춘대학 교사들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어르신 한 분 한 분을 정말 사랑과 정성으로 잘 모시고 또 잘 배려해서 어르신들이 청춘대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청춘대학의 모든 분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맛보고 느끼고 체험하고 경험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청춘대학을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청춘대학을 열어서 우리 어르신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평생 수고하고 예쓰고 살아왔고 더구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너무나 외롭고 우울한 삶을 보내셨는데 하나님 청춘대학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친히 우리 교회와 지역사회 어르신들을 위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우울한 마음, 두려운 마음, 답답한 마음, 외로운 마음 다 가져가시고 주님의 평강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알 수 없는 평강이 청춘대학에 오신 모든 어르신들에게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청춘대학 모든 교사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어르신 한 분 한 분을 잘 섬기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여 하나님의 사랑의 도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게 하셔서 청춘대학에 오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열방을 위한 기도, 오늘은 아프리카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가 기아와 빈곤 때문에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밑빠진 독이 물붓기처럼 국제사회가 계속 돕고 있지만은 끊임없이 이 기아와 빈곤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제 오늘 기도할 것은 하나님 아프리카의 이 식량 자급자족 시스템이 잘 정착되기를 원합니다. 정부가 깨어서 그냥 국제적인 원조만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국민들이 이 식량을 생산할 수 있는 자급자족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게도록 정부가 잘 이끌게 하옵소서. 우리나라도 여러분 어려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보릿고개가 있고 힘들었지만은 정부가 이 식량 자급자족에게 적극적으로 나서서 녹색혁명을 통해서 식량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아프리카에도 각 나라에서 이 녹색혁명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식량이 자급자족이 되어서 더 이상 기아와 빈곤에 시달리는 사람이 없도록 아프리카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함께 아프리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프리카의 많은 나라 국가들이 기아와 빈곤 때문에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고 아이들이 물 때문에 또 먹을 것 때문에 굶어 죽고 있습니다. 주님, 각 나라의 정부를 일깨우시고 사로잡으시고 이끌어 주셔서 각 나라의 정부가 식량 자급자족 체제를 하나님 시스템을 갖추도록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의 하나님께서 녹색혁명을 허락하셔서 식량 자급자족하게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아프리카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프리카의 모든 나라가 정부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식량 자급자족에 힘쓰게 하시고 녹색혁명이 일어나게 하시고 더 이상 기회와 굶주림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이 없도록 하나님 아프리카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저희들이 평생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하나님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를 저희가 날마다 깨달아 알게 하시고 날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주님 그 은혜에 저게 감격해서 저희들도 저희들에게 죄를 지은 사람을 용서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도 용서함을 통해서 저희가 용서받은 자라는 믿음을 확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용서하기 힘들 때마다, 용서하기 싫어할 때마다, 미워하는 마음을 내려놓지 못할 때마다 성령님 저희를 일깨워 주셔서 저희가 얼마나 크고도 많은 죄를 용서받았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용서받은 자답게 믿음으로 용서를 선포하는 자가 되도록 성령님 우리를 일깨우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홍익교회는 진정한 용서가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용서를 통해서 용서받은 믿음을 확증하는 성도로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 저희가 무엇을 어떻게 구해야 될지 가르쳐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구하고 응답받는 복된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성도들을 속히 일으켜 주시고 경제적으로 고통받는 가정들마다 일용할 양식과 쓸 것이 끊어지지 않도록 주님 취업의 문, 사업의 문을 형통하게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진학의 문을 열어주시고 취업의 문을 열어주시고 결혼의 문, 사업의 문, 인생의 문을 열어주시고 여호와께 헌신된 새벽에슬 같은 청년들이 벌떼같이 홍수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